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룻기 2장입니다. 구약 룻기 2장 1절로 3절 구약 성경 403페이지입니다. 구약 룻기 2장 1절로 3절 구약 403페이지 룻기 2장입니다. 2장 1절로 3절 구약 403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더라. 아멘. 예. 그 우리가 지금 그 남의 나라에 살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되는 분도 있게 많은 게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속에서는 그 미국이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마음속에서는 다 그 남의 나라잖아요. 많은 경우 그런데 다들 그 미국에 오신 이유, 그 사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사연들이 있는데 저도 미국에 오게 될 때 참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1997년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방학 때였어요.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한 달 동안 미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LA에서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그레이하운드 버스 그때는 한 달 패스가 있었어요. 그걸 타고 LA에서 또 버스를 타고 출발해가지고 남부를 돌아가지고 그 다음에 남부를 돌고 애틀란타 거쳐서 워싱턴으로 해서 뉴욕 왔다가 보스턴 갔다가 다시 뉴욕에 오고 막 이런 한 달 동안 제가 최고로 버스를 타본 시간이 38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무지하게 넓긴 넓은 나라구나 하고 막 같은 관경이 풍경이 똑같은 풍경이 12시간 동안 계속되는 모습도 보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뉴욕에 오게 됐는데 아주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된 그때 뉴욕 미랄에 제가 일주일 동안 묵게 됐어요. 그래서 뭐 뉴욕 미랄 일주일 동안 신세 지면서 잘 있다가 돌아갔죠. 그리고 그 10년 동안 학교도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둘 낳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이제 2007년에 제가 분당 샘물교회라는 데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저희 교회에서 그 제가 있던 교회에서 아프간으로 선교를 가셨던 분들이 필압돼서 교회가 조금 함께 뭐 교회 내에서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함께 더욱 뭉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었는데 외부에서 볼 때 그런 힘든 과정들을 거치고 있을 때 우연히 그분 그 저를 뉴욕에 왔을 때 재워주셨던 그 뉴욕 미랄의 설립자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그 제가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 뵐 일이어서 왔는데 제가 있는 줄은 몰랐죠. 그 교회 제가 생각하는 줄은 우연히 만나고 인사드리고 오랜만에 그리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런 교회가 그런 힘든 일들을 만나는 시간에 저도 제 개인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정말로 내가 거의 그 분당에 살면서 아내는 학교 교사로 일했고 저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렇게 특별히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진짜 목사로서 이렇게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계속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 아프간에 피납되었던 분들은 40일 만에 돌아와서 8월달 정도에 돌아왔는데 저는 뭐 그분 돌아오는 것들과 상관없이 제 개인적인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12월 말에 뉴욕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 지난 여름에 저희 교회에 다녀가셨던 중당 샘물교회에 다녀가셨던 뉴욕 미랄 설립자이신 집사님 전화를 걸어서 같이 사역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두 말 않고 일주일 만에 가겠다고 하고 바로 온 게 그 다음에 2월이었는데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참 다 모아보면 순간순간 우연이었는데 모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준비해서 오셨던 과정들을 제가 거치고 있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도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나오미하고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우리 1장 마지막 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22절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때가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축제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추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혹시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할머니 시골에 계신 할머니에게서 몇 년 동안 자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추수할 때면 되게 저는 어릴 나이였지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마당에 넓은 마당에 그 탈곡하는 기계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경운기랑 연결하고 돌아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시끌벅적하고 또 부엌에는 먹을 게 되게 많고 또 저녁때쯤 되면 광에다가 잔뜩 쌓아놓은 나락 가마들을 보면서 풍족 흐뭇해하시면서 그 막걸리를 드시던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 해서 그 추수할 때 기억이 되게 풍요롭고 즐겁고 뭔가 들썩들썩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마도 나오미와 룻이 도착한 베들레헴이 그런 분위기였어요. 추수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들썩들썩한 분위기와 전혀 상관없는 두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나오미와 룻은 추수할 것이 없잖아요. 농사 지은 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모두가 기대에 부풀어 있고 풍족한 그런 삶에 대해서 잠시 추수 후에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들과 상관없이 룻과 나오미는 풍요로운 수확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가난한 두 과부였던 것이죠. 더욱이 남편도 자식도 없는 과부들이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젊은 이 주인공 룻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모압 여인 룻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성경 기자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슨 뜻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사람 아닌 취급을 받는 여자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가난해 들어도 아무 취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들어와 있어도 아무 그 권리도 의무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런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 계속 얘기하지만 사람 취급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 들어와 있지만 룻의 상황은 풍요 속의 빈곤이죠.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운데 자기 혼자는 굉장히 빈곤하고 삶이 진짜로 먹고 살기 막막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성경 기자는 2장 1절에 갑자기 한 사람을 등장시켜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성경 기자는 그 보아스를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유력한 자라는 단어예요. 유력한 자라는 뜻은 뭐 그 원 성경 원문을 보면 여러 가지 뜻이지만 있지만 성경에서 많은 사람은 부유한 자, 부자인 뜻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 부유한 자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뭐 전쟁에서 싸운 용맹한 사람, 또 도덕적으로 평판이 좋은 인물을 가리키는데 영어로 말하면 an excellent man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 남자로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을 거지, 오늘 그 본문 아니지만 3장 11절에 가면 보아스가 룻을 가리켜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해요. 3장 11절.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러는데 현숙한 여인이 잠언에 나오죠. 잠언 31장에 나오잖아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는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현숙한 여인의 원문의 뜻도 an excellent woman이에요. 그러니까 탁월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탁월한 남자라는 뜻이고 그래요. 그래 히브리어로 그래서 룻기를 읽던 사람들은 처음에 보아스를 탁월한 남자라고 소개를 했어요. 근데 뒤로 쭉 읽어보니까 룻을 탁월한 여자라고 똑같은 단어를 써서 소개를 해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겠구나 예상을 하면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말로 돼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잖아요. 하지만 이 히브리어로 성경 읽던 사람들은 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 우리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가난하고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의 여자지만 굉장히 밝고 능력도 있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여자가 있어요. 한 남자는 재벌가의 남자야. 근데 재벌가의 남자답지 않게 굉장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 상황과 다르게 자기 인생을 개척하는 남자가 멋진 남자가 나와요. 우리 드라마 볼 때 두 남녀가 소개되면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앞으로 뭔가 벌어지겠구나 예상을 하시잖아요. 성경도 똑같은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두 남녀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보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뭔가 벌어지겠구나 그 예상하는 건 보는 사람들 뿐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성경을 읽는 사람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이 룻기를 쓴 사람 이 사람들은 보고 있지만 정작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주인공 룻과 나오미 보아스 아무도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모르는 거죠. 성경에 나온 대로 그저 우연이라는 얘기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룻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오게 해달라고 먼저 나오미에게 요청을 해요. 그냥 룻이 보기에도 이대로 있다가 굶어 죽겠거든요. 그래서 2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수할 때 밭에 있는 곡식을 모두 깡그리 가져가면 안 돼요. 내 귀퉁이에 있는 부분은 남겨둬야 돼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이방인, 나그네들이 그걸 뜯어서 먹을 수 있도록. 어떤 목사님이 그걸 계산했어요. 그게 전체 밭에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30분의 1이에요. 남겨놓은 게 밭이 전체면 30분의 1은 추수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한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면서 10분의 1은 11주로 내고 30분의 1은 다시 뛰어서 구제현금으로 내라. 그래서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유명한 그 김동원 목사님이라고 높은 뜻 승의교회 그 목사님이었는데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뭐 그렇게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느 누구도 굶어 죽지 않도록 땅이 없는 사람도 소출이 그 농사를 짓지 못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비책을 주셨는데 제가 한국에서 사회 그 소셜워크를 전공했어요. 그런데 소셜워크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때가 한국의 그 삼국시대도 이전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미 사람을 위한 아주 탁월한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회복지법을.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참 가난한 자를 사랑하신다.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하신다. 없고 힘들고 병든 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계신다. 이걸로 끝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보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냐면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살아갈 방법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둘러봐야 되는 것이죠. 그 맛을 잃은 소금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이렇게 한국의 삼국시대 이전에 이미 만들어 놓으신 가난하고 병든 자 모두 다 굶어 죽지 않게 만들어 주신 법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관심이 없다면 이게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인 것이지. 어쨌든 룻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저는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회복지 정책에 근거해서 시어머니의 고향이지만 자신에게는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땅에서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하나 생각나는 추억이 있는데요. 제가 이 여기 얼굴에 잘 안, 바깥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조그만 흉터가 하나 있어요. 어릴 때는 굉장히 컸었는데 안에, 그 입 안에서는 지금도 느껴져요. 그 흉터가. 흉터가 있어서 뭐냐면 제가 어릴 때 할머니한테 자랄 때 할머니께서 그 지금 보리추수 할 때잖아요. 끝나면 할머니가 항상 하시는 얘기 있어요. 보리삭 주워주면 그거 모았다가 참외 사준다고. 그러면 이제 할머니 따라가요. 할머니 따라가는데 제가 초등학교도 안 다닐 때였으니까 되게 조그만 때잖아요. 그러면 가는데 그날은 비가 왔어요. 그래서 항상 그 보리삭 주스러 갈 때는 비료 푸대를 하나 들고 가요. 할머니 따라가는데 이걸 들고 가다가 비가 오니까 썼어요. 썼는데 안 보이니까 넘어졌죠. 넘어져가지고 여기를 찧어가지고 여기가 피가 굉장히 많이 났던 기억이 나는데 할머니 혼나고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말썽꾸러기였어 제가 어릴 때. 어쨌든 그때마다 제가 항상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 기억들이 나요. 할머니 따라서 보리삭 주스러 가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어쨌든 남편을 잃고 홀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과 신을 루스는 버렸잖아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듯이 백성과 신은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거예요. 내 백성, 내 친척들, 그리고 내가 내 친척들이 믿는 신, 이거는 내가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근거인데 그걸 버리고 시어머니 따라서 다른 나라 온 거잖아요. 그런 이 여인의 이 루스의 발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전체를 알고 있지만 모른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면 궁금해지잖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가? 이렇게 됐을 때 근데 놀랍게도 성경 기자는 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이란 단어를 써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뭔가 하나씩 사건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시부모에게 시어머니에게 충성을 다하는 룻의 발길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보게 돼요. 특별히 우리는 교회 내에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우연이 어디 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표현이 근데 갑자기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성경에 우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연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룻의 발걸음이 사람의 어떤 의도가 아니라 사람에게는 아무 의도가 없고 하나님의 의도만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섭리고 필연이라는 거죠. 정말 룻기 전체 끝까지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사람에게는 우연이지만 계속해서 그 섭리가 개입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정말로 결국은 이 우연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세속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같이 하나님의 사람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인도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이런 만남을 우연으로 부르므로써 하나님께서는 우연도 사람의 우연이지만 그 우연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국에 오게 된 것, 굉장히 우연적인 만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연이 결국은 이제 와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님들 만나고 좋은 장애인 친구들 만나서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게 사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는 우연이었지만 필연적인 일들을 내 삶에 나의 삶 앞에 놓아 두셨구나. 그리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룻의 우연한 발길은 하나님의 정말 신비한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정말 그 풍요한 추수에 참석할 수 없는 이방인이었고 모압 여인 룻이었지만 정말로 룻에게 주어진 시부모를 섬기는 작은 발걸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그 룻의 우연한 발길을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장차 기업 물을 짜인 보아스의 밭까지 이르게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비록 우리 삶이 어떤 삶인지 모르지만 겨우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만 살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기대를 우리 삶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지 룻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룻 같을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룻이 성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보기엔 우연히 상황을 그 속 통해서 룻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섭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발걸음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발걸음이 될 그날들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남의 밭에 이삭을 주워서 가는 룻처럼 결국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인애를 베풀며 살아간다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우연한 발걸음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붙들린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살아갈 때 많은 만남들, 많은 사건들,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우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기는 그 모든 우연 속에 주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밭으로 나갔던 룻의 인내함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삶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